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 제사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땅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의 중요한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총합하고 있는 대계명, 대계명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만 자기가 제자임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편에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사명, 우리가 지켜야 하는 미션 하나 주신 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미션입니다. 우리 이 대사명에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 두 번째 방법은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며 지키게 하고 제자를 삼으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거에 대해서 계속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서 제자를 삼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을 것인가. 특별히 세례를 주어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의 완전한 변화를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변화입니다. 육을 의지하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 가지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에 대한 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육이 죽고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의에 대해서 살아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세례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매일마다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마다 자기가 이것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절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매일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마다 죽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살아계신 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백하고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에 대한 매 순간의 삶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에 대한 씻음의 의미가 하나 있고요. 하나는 다른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죄가 씻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인생의 삶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일마다 그 세례에 대한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있으셔야 되네요. 그리스도인은 이게 굉장히 세례가 매 순간마다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는 아이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내가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세례에 대한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실 때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계획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자신의 기쁜 뜻 가운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창세 전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가 선을 행하건 악을 행하건 그거를 정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기쁜 뜻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시면서 자기의 죄된 육신의 몸을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걸로 해서 그것을 실행시킨 겁니다. 그 의에 대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실 뿐 아니라 보증하신 분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활동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갖고 있는 삼위 하나님을 원래 드렸던 그 영광스러운 관계, 사랑의 관계, 충만한 관계, 그 기쁨의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게 세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원래 드리고 있었던 영원 가운데 있었던 그 완전한 관계, 그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 자체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고 난 뒤에 어떤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는 가족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자녀를 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자녀가 그 두 부부가 누렸던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이 말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쁨과 사랑, 부모들의 관계 맺는 것은 부모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그 좋은 선택을 한 거죠. 나쁜 선택을 하는 부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괜히 고아가 생길 게 아니잖아요. 버려진 이 자녀들이 생길 게 아니죠. 그만큼 부모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거를 좋은 관계가 없는데 포함시켜주고 마치 우리도 원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서 버림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기쁜 뜻 가운데 우리를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은 네, 그 기쁨에 이 생명의 관계 그거를 하나님에게 누리게 해주신 거죠. 그렇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죄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참으셨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참으세요. 네. 두 번째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음식을 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면서 그걸 하나의 이벤트로 그걸 우리가 기념함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쓰셨던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입니다. 그 헌신과 희생, 그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그냥 관계 맺은 게 아니라 희생을 받는 게 온전한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묶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생각만 할수록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다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원래 저는 좋은 환경에서 컸어요. 제 부모님 다 믿으셨고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5년 때부터 그 못해 신앙이라는 걸 잘 이해를 못했고 신앙이라는 게 이해를 못했고 저는 제가 사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부모님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정말 빨리 독립을 했고 5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에서 돈을 벌었고 전단지부터 벌었어요. 할 수 있는 건 없어가지고 부미 살 때였는데 전단지 이만큼 돌리면 1,000원 줬어요. 이게 몇 천 원 될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이 돌렸어요. 4시간 정도 돌렸던 기억이 4시간 해갖고 1,000원 받으면 그거 갖다가 오락실 가서 오락하고 맛있는 깎아서 먹고 야, 이제 다시 생각해보니까 참 혼자 스스로 대견합니다. 동료를 구했다고 그러니까 좋은 일도 하지만 또 나쁜 일도 해가면서 독립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중학교 2학년 때는 완전히 훼손해서 사실 집에 가서 밥 먹은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후로 고등학교 때까지 거의 그런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대해서 간섭을 해주신 거예요. 제 인생이 간섭한 거는 제가 20살 마지막 예, 그때 한번 간섭해 주셨고 20살 마지막에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그 간섭해 주신 게 제 오른쪽 팔을 건드려서 이 두 군데가 부서진 겁니다. 제가 회사에 데뷔를 할 때 공생생을 할 때 그래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돌이킬 수 있는 시야를 한번 주셨고 그래도 온전하게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군대에 제대하고 난 뒤에 제가 그냥 남대문에서 일도 하고 뭐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그런 계획을 주셨는데 저희가 온전하게 다시 돌아온 것은 25이 됐을 때 예, 25살 대건에 의해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이 해주셨을 때 정말 제가 그냥 예, 무너졌고 그리고 난 뒤에는 나의 삶의 인생 되시는 분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게 계속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상향되는 무상행되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지만 계속 업앤다운이 계속 있었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업으로 갈 때나 다운으로 갈 때나 하나님께서 다운으로 갈 때는 더 깊은 가운데 내 연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관계를 계속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더욱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저에게 요구했던 거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 마음이 계속 생각나고 말씀을 통해서 또 찬양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널 정말 사랑하는데 너도 날 그렇게 사랑했냐 그리고 너가 내 인생에서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나를 프라이오리티하게 놓고 사랑하느냐 이거였어요.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네가 나를 나의 가치를 두고 사랑하느냐 이걸 계속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30년의 시간을 지금 흘러왔지만 지금도 하나님 저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건 질문하는 건 하나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정말 내 사랑하냐? 그리고 정말 나의 자체, 나의 의미 자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 사랑.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그 프라이어리티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에 질문이기도 합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주변에 대한 것, 우리 일에 대한 것.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프라이어리티를 놓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순서가 언제나 다르게 되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통하여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모르면서 출발합니다. 모르면서 출발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온지도 모르고 우리의 정말 영이 아무서나 누군지도 모르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잘 시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함성헌사님이 하나님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몰랐네. 뭐 모른지도 모른 내 가슴에 대는 대신 몰라서 겪었네. 어림없이 겪어보니 찢어지게 벅찬 힘에 누르네. 벅차서 떨었다. 떨다 생각하니 야릇한 지혜에 흐름이었네. 하도 야릇해 가만히 만져 앉으라 꼭 쉬어보니 따뜻한 사랑이 뛰놓네. 따뜻한 그 사랑의 안전, 푹 안겼던 꿈, 깨어 우러른 영광 그 가득한 빛의 파문이 그 천체 녹아들, 텅 빈 눈탄의 마음대로 보니 거룩한 아버지와 하나 된 영광. 모르겠네. 내 오히려 모를 일이니 겁참인지 그릇참인지 겁빔인지 술빔인지 나 모르는 내열 빠져들 계신 짧은 시입니다. 암석권 선생님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새로 고백했던 시에 몰랐는데, 몰랐대고 시작하는 거예요.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안에 계셨던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몰라서 가만히 겪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내 안에서 뭔가 나의 삶을 누리는 힘을 참 힘의 누림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혜를 통해 나에게 뚫고 들어오는 지혜의 계시였음을 저희가 고백하고, 더 그 지혜에서 지적인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니까 이게 사랑의 기운이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야, 내가 비어진 줄 알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의 합일 때는 관계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또 고백하는 겁니다. 아, 모르겠다. 모르겠네. 오히려 정말 더 모르겠다. 그런 줄도 알고 있었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또 모르겠는 거예요. 벅참인지 이게 가득 참인지, 것이 비어있는 건지 내 속이 비어있는 건지 그 모르지만, 나 모르는 사이에 내 모든 것이 빠져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는 존재 그 자체가 있다는 것, 내 삶의 한계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저한테도 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모르는 상태에 출발했지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과 합일되어 있는, 하나되어 있는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어느 날 스며들어 있는 것. 여러분 그런 말 쓰잖아요. 어떤 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 내가 그리스도인 화가 되어 있는 거. 내가 주님 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되어 있는 거지. 내가 언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어느 날 동화되어 있는 거. 그 자체로. 네.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귐으로 해서, 하나님을 마주함으로 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 네, 내 자신을 믿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거울을 비춰봤을 때 내가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길 바라요. 불교에서 아침마다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닌데요. 거울을 갖다 놓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뭘 봐? 네, 거울을 갖다 놓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거울을 갖다 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뭘 봐?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얼굴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얼굴이잖아요. 얼이 담겨있는 불이잖아요. 얼굴. 네, 여러분의 얼이 담겨있는 불이잖아요. 여러분. 네, 육이 아니라 얼. 혼이 담겨있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거울을 바라보면서. 얼마? 네, 뭐가 보이세요? 대답하지 마세요. 네? 집에 가서 대답하시고. 네, 무엇을 바라보는가. 저는 우리가 새를 받고 난 뒤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정말 핵심적으로 생각할 게, 내 자신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매일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생겼던 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나의 모습으로 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우리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오늘 공동체의 모습을 하고 있듯이 이 공동체의 모습으로 합일되어 가게 만든 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왜 모여 있습니까? 왜 모여 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여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고백하기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한 보증으로, 예, 우리 성도의 견인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함께 나눠지는 그 삶의 모습, 하나님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자기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네, 거기 질서를 주셨고요.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천지를 바라보시면서 딱 한마디 하세요. 다른 얘기 안 해요. 아름답다. 좋다. 네, 아름답다 좋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천지 창조의 능력이 언제 또 밝히냐면 우리들에게는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발휘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요. 그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예, 우리가 지식도 있어야 되고 감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의지도 있어야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진성님도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선함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는 힘도 알려주셨고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시는 겁니다. 단지 기준을 누구를 통해서나 내가 갖고 있던 진성의 아름다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통하여서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안 뒤에 혼자 있게 두지 아니고 하와를 불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시되 더 나아가서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는 여러분 최종적으로는 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여러분 결론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이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 가운데 입고 갈 것인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성의 형상 그것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 중에 요한 1서 1장 4절 기억나십니까? 관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우리의 관계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 사역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이 확장되어서 우리의 기쁨으로 나아간다.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성이라는 것을 우리 서로서로가 서로 기뻐하고 뭐 좋아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함께함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유지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서로 기쁨을 충만하게 만들어간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가끔 이런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왜 예배 드리러 올까? 여러분 왜 예배 드리러 오세요? 예배 왜 드리러 옵니까? 이게 그냥 하나의 의식 행사인가요? 그냥 시간이 돼서 주일 됐으니까 집에 있으면 피곤하고 그냥 이런 뭐 그래도 나가 있는 게 낫지 그러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돼가지고 우리가 그냥 뭐 어릴 때부터 이 주입식을 받아가지고 주일날에 무조건 교회가 있어야 돼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일날 이 시간에 참여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오려고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힘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자유와 기쁨의 것인가 회복하러 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같은 신앙의 고백 공동체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신앙의 고백체 신앙의 공동 고백체 그것을 만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나의 기쁨을 더 크게 하라. 나의 기쁨을 더 크게 하라.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과 깊은 연합과 사랑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서로 지키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을 만들어갈 때 그 기쁨을 크게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이 세례에 대해서 공동체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어디 있는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제 해서 이제 점점 8장에서 점점 이 핍박 가운데 다 흩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제 점점점 증거된 모습 가운데 있는 한 장면이에요. 8장에서는 네, 어디라는 사마리아 땅의 빌립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는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9장에서는 하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하나님에 회심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모습이 기록되고 이제 10장에 가면 진짜 이방인에게 이제 나아가는 그 통로로 첫 번째 사람 고넬료가 고넬료는 백부장이었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이방인인데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에게 가서 같이 하나의 공동체 됨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똑같은 사인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는 뭐냐?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이 안 먹는 음식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돼지고기잖아요. 우리는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있는 돼지고기. 근데 유대인들은 먹지 못해요. 근데 돼지고기를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베드로가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유대인으로서 살아가고 내가 다른 이방인과 구별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잘 지켜봤는데 갑자기 이걸 뭐라고 먹으라고 말씀하시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하나님 그냥 오케이, 첫 번째 그랬어요. 한번 어떻게 하나 들어보자. 그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똑같은 걸 또 내려주시면서 먹으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으라. 베드로가 똑같은 얘기 또 했죠. 하나님 나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말했는데 네가 왜 이것을 깨끗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먹지 않느냐였어요. 베드로가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우리나라를 탄압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이방인이었는데 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니 처음에는 내가 그거를 거부했는데 아, 그렇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그가 의인으로 살아갈 때 그를 먼저 받아들이셨구나. 그가 이미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적용하는 겁니다. 뭐라고 적용해요? 그가 이미 깨끗게 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보면 자기 이제까지 삶의 근간이 있었어요. 먹지 않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 네. 유대 율법주의에서 이거를 거룩하게 딱 구별해가지고 먹방 먹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자기는 정통 유대인인데 하나님이 그 정통 유대인을 만졌다 누가 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가서 희망과 함께 자기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같은 하나의 부류였어요. 이것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사도바울이 고백하듯이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이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 입었는데 너희는 유대인이 헬라 종이나 자유자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거를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의 경계, 인종의 경계, 네, 자유자, 종이나 이 사회적 신분의 경계, 네, 로마 백부장이냐, 내가 이 피지배인으로서 있는 사람이냐, 유대인이냐 이 경계를 넘어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기가 힘든 거예요. 마가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부여함의 경계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너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그 공동체의 온전함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막아놨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내 안에 들어서 있는 서로 나누려고 하는 생각들, 이 편견을 하나님께서 넘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담벼락을 넘어서야 되는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세례는 진정한 우리의 죽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정말로 죽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문화와 사회 속에 잘못된 가치들, 생각들, 체계들, 이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다시 다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다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던 문화, 사회 속 가치, 네, 컨셉, 세계관, 그 무너뜨리기, 그 무너뜨려야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갈 것이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제껏 세속의 가치로 서로 막아서고 있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마음의 미움을 갖고 있는 것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축인입니다. 또 서로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신 그 공동체, 이미 받아들였던 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이셨잖아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원래 원수되었을 때,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한 자일 때, 원수되고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아들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자기 가장 사랑하는 가치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미 받아들인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미 죽은 자였고 다른 사람을 또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30절 말씀인데,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 그 모습이에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며, 우리가 원래 세상에서 천한 것, 멸시받고 없는 자들, 네, 우리가 어떤 자랑할 것도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세상에 가장 긍휼히 여기는 자들로 만드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제는 완전 변화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저는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는 원래 세상에서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내세울 것 없고요. 네, 제가 아까 간증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의 삶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자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할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주 정말 제가 맨날 그래서 제 인생을 볼 때 저 한마디로 내가 정의하거든요. 야, 나는 거저주 인생이다. 세렌디피티. 횡재. 길 가다가 그냥 뚝 떨어진 행복을 주는 인생처럼 저는 세렌디피티예요. 제 인생 그치. 네. 우리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 인생 좀 부럽지 않습니까? 네. 뭐 그리고 뭐 부러운 눈빛은 아니에요. 정말 워낙에 가진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제 인생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 뭐 빚이 뭐 손해 볼 것도 없어요. 뭐 지금 이 자리에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데려가신다고 해도, 야, 이건 뭐 다 해왔고 하나님이 뭐 하나님 손이지 뭐 이제까지 이제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투자금도 꼭 뽑아 쓰셔야 되는데, 저 데려가면 손해인 거 아니에요? 네. 저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손이지 뭐 지금 데려가면. 여러분, 좀 그런 긍지를 갖고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본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이때까지 만드시기 위해서 정말 시간과 노력과 이 헌신을 하나님이 해서 여러분 각각의 인생을 만드셨어요. 스스로에 대해서. 네, 우리 아내가 저에게 가장 부러워하는 게 이건 투하이. 네, 자긍심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웬만한 거 뭐 흔들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가지고. 네. 아,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야, 하나님은 나 그렇게 값지게 생각하시고 나를 좀 가치를 올려주셨는데, 나의 밸류에이션 따지면 최고의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바라봐야겠지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셔야만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적용만 좀 나누길 바랍니다. 하나의 적용은 뭐냐면요, 여러분 영적인 상상력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상상력.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자녀를 또 뭐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값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네. 이게 영적인 상상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지금 하나님의 자녀예요. 장래에 어떻게 나타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래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긴 한데 우리의 완전한 모습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때 되면 나의 온전한 모습을 볼 거예요. 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예, 내가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존재의 가치, 가장 천한한 영광, 예, 그거를 제가 잊게 될 거예요.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근데 아직은 내 안에 씨앗으로 온전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아직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연약한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살아. 그 연약함을 보고, 죄 가운데 있는 걸 보고,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보고, 도덕적인 못한 행동을 보고, 그럴 수 있지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니,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게 당연한 거고,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가운데, 내가 죄 짓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함을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 짓고 있는 가운데 거룩함을 끊임없이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장래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일신 무일신 계속해서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건 뭐냐면 사람을 볼 때에 지금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원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완성된 모습을 소망하면서 상상하면서 그를 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면서 상상하면서. 어린이 교육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이를 어린이로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의 완성된 인격으로 바라보고 그를 상대해야만 그가 존재의 가치가 어른의 존재의 가치가 점점 변화되어 간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저 교육할 때 그렇게 공부했는데 공부 안 하셨어요? 저희 딸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아직 다섯 살 때 그렇게 대했다가 제가 대통 당했지만 너무 제가 이게 다섯 살 때인데 대화에 그 다섯 살 밖에 대화를 했는데 제가 막 한 시간씩 대화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얘가 막 미치려고 그랬는데 똑같이 어른 인격으로 대한다고. 네. 저 마음은 진짜 그런 마음이었어요. 같은 나이에 동등된 인격이 공부하고 너 많이 다 알아듣자지냐. 세 살 때부터 알아들었으니까 다섯 살 때부터 다 알아듣지. 막 이러면서 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마음은 틀린 건 아닌데 제가 방법론이 좀 틀린 거죠. 다섯 살에 육체도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 육체의 연약함을 제가 인정을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육체의 연약함도 인정해야 되고 그 정신에 대한 것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제가 이게 평평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사람을 대하는 게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있는 그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존재의 가치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와 부모의 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의 일도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바라보면서 씨앗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발아되어서 큰 나무가 된다는 그 열매를 보는 거죠. 나무가 되어서 씨앗을 보고 씨앗을 신망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슬쩍. 예, 슬쩍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어떤 존재로 보이나요? 예, 어떻게 값어치 있는 존재로 좀 보입니까? 예, 이게 뭐 이게 싹수가 좀 노래 어때요? 파릇파릇합니까? 여러분 노랗다고 해도 그냥 죽은 나무로 보지 마세요. 예? 뿌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시고 예, 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상황이 있어요. 바라보실 때 영적인 상황이 있어요. 그게 단지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삶을, 나의 미래를, 나의 내가 그 돌아올, 들어올 그거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잖아요. 그래야 내 꿈을 꾸잖아요. 예, 내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심리학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고 내가 호흡을 안 한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심리학 공부하면서 죽은 게 뭘까요? 심리학에서는 관계 단절 혹은 내 미래가 없는 게 죽은 거예요. 더 이상 호흡하고 살아도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뭐 해봐도 미래가 바뀌지 않는 거에 대한 죽음의 신념도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절대 그렇게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례 가운데 새롭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소망을 붙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보면 안 돼요? 내 자신을 보면 안 돼요. 내 자신은 이미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될 존재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가능한 씨를 주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미움을 시키잖아요. 미움을 시키잖아요. 자녀를 보면. 남편을 보면 미움을 시키잖아요. 저를 보세요. 미움을 시키잖아요. 네. 아내는 공주죠. 네. 아내는 네, 백설공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남편은 미움을 시키죠. 네. 남편들이요. 눈을 그렇게 저한테 뜨지 마시고. 네. 네. 미움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미움을 시키면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미움을 시키면 미움도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그 존재는 뭡니까? 원래 백조사태였죠. 네. 여러분 그 소설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설입니까? 그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네. 그 자기 자신도 미운 노인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봤더니 제가 백조의 인생인 줄 아는 그 인생. 얼마나 불쌍해요. 빨리빨리 좀 깨닫고 살아가서 백조인 줄 아는. 네. 여러분 서로를 바라볼 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옆에 안 되겠다. 서로를 좀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닙니다. 당신은 얘기 좀 해주세요. 안 되겠다. 네. 네. 진짜입니다.
당신 백조입니다.
당신은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닙니다. 네. 당신은 백조입니다.
당신은 백조.
네. 얘기해 주세요. 네. 당신은 백조입니다. 네.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나? 유아? 뭐라고 해야 되나? 백조로. 수완. 네. 수완. 뷰티풀 수완. 아름다운 뷰티풀.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필요해요. 영적인 상상력이. 그래, 영적인 상상력이 있어야 서로를 바라볼 때 그 가치로 바라보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렇게 못한 내 자신,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치로 예수님 짜리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주체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오늘 한수경 형제가 저기 앉아있는데 하나님 이제까지 제가 저 한수경 형제를 오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 백조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백조로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서로가 또 그렇게 회개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 여길 수 있는 단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타났어요. 그래야 서로의 삶이 이제부터는 앞날에 대해서 나아가고 창의적이고 개발적이고 하나님 주신 우리 자유의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서로의 서로의 담을 허물어야만 하나의 시너지를 만들어 내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창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적이라는 만드셨던 것이죠. 창조적이라는 이 공동체를 어떻게 더 아는가 창조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한마디 역적의 생산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과 연합 여러분 누리시고요. 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대한 축복 여러분 서로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요. 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돼 받아들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관계 자체가 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만 또 이게 머무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 공동체 초대해서 살아갈 수 있게 위해서 우리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길 바랍니다.